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오늘은 20%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해외여행들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출국자 수가 지난 2010년에는 연간 949만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931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요 2650만 명으로 꾸준히 가파른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우리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171억 달러나 돼서 2016년보다 1년 새 무려 19.7%, 거의 20%가 늘었습니다. 조만간 또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사흘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 수나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아마 보나마나 또 사상 최대 규모일 겁니다.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와 해외 소비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또 요즘처럼 원화 강세로 환율이 하락할수록 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유급 휴일이 더 늘어나고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되면 소위 황금 연휴로 불리는 연휴들도 달력에서 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선택을 막거나 또 나무라 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제발 좀 국내에서 관광하자고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과거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해답은 결국 해외 소비와 경쟁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해외로 나가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좀 국내로 돌릴 수 있을까? 휴일을 늘려가는 정부와 또 관련 내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와 고민입니다. 네, 5월 7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날 용돈 받은 거 좀 저축을 해줘야 되겠다 할 때 그냥 보통 예금통장 말고 어린이용 전용 금융상품이 혹시 없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죠? 오늘은 어린이 펀드, 어린이 저축 이런 이름의 상품들은 일반 상품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간에 오가는 육로가 열리면 국산차,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나오는데요. 지금 북한은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지, 어떤 차를 만드는지, 어떤 차 수입해오는지, 북한의 자동차 산업 현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이제 1년 되는 날인데.
네.
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또 한번 쭉 정리돼서 나오겠어요,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네. 뭐 몇 군데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전 정부와는 좀 사뭇 많이 달라서 몇몇 정책들은 상당한 뭐 거부감도 만들어냈고 예. 또 일부는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고 뭐 아직 부족하다, 뭐 조금 너무 과도하게 갔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단연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외교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이 그 부분에 이제 활용 정점을 찍은 상태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더 과제도 남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은데요. 다만 산업계 쪽에서는 많은 논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 것, 그리고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기업들의 부담을 지금 크게 늘려놨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역효과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불어서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숙제도 마치 이번 정부에서 다 해결해야 할 듯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배구조 개선은 말씀하신 대로 뭐 1, 2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숙제도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움직이는 걸 보면.
네, 그렇죠.
일단은 대체로는 지주회사로 가능하면 전환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사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마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처럼 최근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리고 또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정부는 흔히 말하는 순환출자라는 그 지배구조, 좀 깔끔하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계열화 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라는 카드를 지금 꺼내 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사실 지배구조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이걸 지주회사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든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가끔은 이 지배구조를,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지주회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지주회사 구조를 조금 정부가 선호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쥐꼬리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재벌들의 여러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그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이 계열사를 네. 다 지배한다는 말이냐라는 의문이었는데 그동안 이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지배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면 말씀하신 순환출자였죠.
네.
본인들이 다 지배하는 건 아닌데 본인은 A라는 회사 하나만 지배하고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다시 A를 지배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제 법도 고쳐놨는데 지주회사로 바꾸면 그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된다는 뜻인가요?
일부는 해결되고 뭐 일부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쥐꼬리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예. 게 지주회사로 가면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라고 보면 물론 가장 상위에 있는 흔히 말하는 지주사라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배력이 있는 지분을 갖게 되긴 하는데
네.
그 밑에 달려있는 수많은 계열사들은 사실 거의 지분을 하나도 안 가져도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지주회사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게 제일 상위의 그 회사를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오너가들이 다 지배를 하면 이 홀딩스가 밑으로 회사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달리기 때문에 물론 몇 퍼센트 이상의 지분은 소유해야 되고 뭐 그 산업계 자본은 또 그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뭐 이런 몇 가지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네.
도리어 트리처럼 문어발처럼 밑으로 쫙 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지배구조가 깨끗해진 거냐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쥐꼬리만한 지분 있었던 거를 이리저리 헤쳐 모이게 하고
네.
또 지주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도 그 과정에서 활용하고
예.
해서 지주회사로 만들어 놔도 결국은 한 사람이 지배하는 건 마찬가지더라.
예.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낼 때도 뭐 시중에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게 뭐 뭐 매체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0.01%밖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
네.
어떻게 이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전횡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지주회사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이라는 위에 상위회사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 한진칼이 다시 밑에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열사들을 다 달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양호 회장 가족이 한 30% 정도의 지분을 한진칼을 가지고 있으니
네.
그 밑에 모든 회사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열사들 간의 지분관계는 지주회사로 가면 깔끔하게 밑으로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릴 수는 있으되
네.
순환출자하고 지주회사 구조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러면 소수 지분으로 여러 가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게 완전히 해결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럼 지금 이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지주회사 지분만 이제 앞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속
네.
그 구조는 유지된다는 뜻이군요. 그럼 나머지 그룹 계열사들까지 모두 상속해주는 셈이 되니까
사실은 지주회사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상위 그 제일 위에 있는 홀딩스만 대주주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2세, 3세에게 만약에 상속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얽혀있는 여러 가지 회사 중에 핵심 회사도 넘겨줘야 되고 그중에 지분이 얽혀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회사의 지분도 같이 상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네.
지주회사로 바꿔놓으면 상위회사 지분만 딱 넘겨주면 나머지 계열사의 모든 모든 지배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선 그런 우구심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 가지 편법과 뭐 불법 사이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2세나 3세에게 지금 지분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 출자라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2세, 3세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는 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잘 할 수 있게 대기업들에게 도리어 문을 열어준 게 네. 지주회사 체제로 가라고 공정위 등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선은 아니고 가장 나쁜 최악은 순환 출자라면
네.
최악을 피하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찾은 게 지주회사 체제 정도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 80년대로 가면 도리어 정부에서 기업들이 지주회사 만드는 거를 법으로 금지했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게 허용된 게 뭐 아주 길지는 않다면서요? 80몇 예. 년인가부터 허용이 됐던.
지주회사를 허용한 거는 외환위기
직후. 그렇죠. 87년부터는 예. 금지했다고 하더군요.
예. 예.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마구 성장을 하면서 밑에 계열사들을 만들어내는데 지분 없이 회사가 회사를 뭐 만들어내고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워낙 크게 성장을 하니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왜 대주주가 지분도 안 넣고 회사를 소유를 해.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 자체를 막았던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막 지분도 얽히고 뭐 저 회사는 사긴 사야 되겠는데 회장님 돈도 들어가고 계열사 돈도 들어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순환출처 구조라는 이상한 구조가 생긴 거죠.
네.
근데 이제 외환위기가 딱 터지고 보니까 이렇게 얽혀있는 회사들이 한 회사가 망가지니까 줄줄이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이거 순환출자 큰 문제 생기겠네라고 생각하고 그때서부터는 기업들에게 지주회사로 가자라고 해서 지주회사를 허용해 준 게 이제 외환위기 이유기 때문에
네.
이 지주회사냐 아니면 뭐 순환출자 이외에 다른 어떤 지배구조를 만드느냐는 시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마치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바꿉니다.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네.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배구조를 바꾼다라고 얘기했고 뭐 모 회사들도 이제 지주회사로 바꾼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저 회사는 지배구조가 깨끗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니다.
오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겠으나 그게 뭔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좀 과장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엘리엇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
네.
이 친구들은 뭔가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사에 이슈가 있으면 항상 등장해서 가끔은 우리가 못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예.
또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다 보니 그런 건지 또 괜히 미움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에도 삼성전자 보고도 지주회사로 가라고 했고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주회사 체제로 아예 가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라고 한 거는 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을 때 지주회사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그 당시 했었고요. 이번에 현대차가 지주회사로 가지 않고 핵심 계열사 두 개를 사업을 좀 나눠 갖고 뭐 합병하는 방법으로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주회사로 가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 지주회사라는 게 지주회사를 하면 이 회사가 정말 지배구조가 깨끗해진다라는 의미에서 지주회사 카드를 던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본인들도 이 회사의 지주회사로 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카드로 압박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배려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이쪽 회사들에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치 행동주의 펀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회사 전환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게 이건 굉장히 선진적인 지배구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는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엘리엇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배려 정책의 부족이라든지 지배구조상에서 주주들을 좀 여러 가지 제도상에서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소외한 것과 관련돼서는 이런 행동들을 향후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볼 수도 있는 주장인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주장하는 대로 지주회사로 못 가는 이유가 별도로 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삼성생명이라는 금융사가
네.
여러 가지 그 전자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계열사들의 중심에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그 지주회사로 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핵심이라고 있는 현대캐피탈이라는 금융사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이 좀 힘든 상황이어서
아.
지난번에도 엘리엇이 현대차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 했을 때 공정위 쪽에서 이거는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네.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엇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 물론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우리나라 뭐 기업이라든지
네.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정부가 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도 꽤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혜택입니까?
이게 이제 그 상속이라는 관점이나 아니면 지주회사를 전환하는 과정에 보면 지주회사를 전환할 때는 어떤 핵심 회사를 쪼개거나 붙이는 방식을 해서 위에 홀딩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 이제 회사를 쪼개서 어느 쪽에다 지분을 넘기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그 지분을 팔게 되면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대주주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지분을 어딘가에서 팔고 어딘가에다 팔고
예.
그렇게 생긴 돈으로 홀딩스 지주회사 지분을 사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죠 상위 회사의 지분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맞아요 아파트 팔고 새 아파트 살려면 옛날 아파트 양도세 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꽤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지주사 전환을 빨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세금을 일종의 이연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 세금 안 내도 돼. 나중에 진짜로 뭐 팔게 되면 내거나 아니면 일단은 좀 미뤄줄게. 상속할 때 내거나 이렇게 해줄게라고 이연을 시켜주는 혜택을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연이라는 것 자체가 몇백억대 세금을 몇십 년 뒤에 내게 되면
네.
이자라든지 여러 부분의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해서 또 원래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회사 돈으로 주식을 마구 사게 되면 이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법상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지분 조금 가지고 있고 회사 돈으로 지분 많이 사가지고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마구 사들여 놓고 이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자사주 문제는 지금 그 상법 개정안을 올려서 이 자사주 부분도 앞으로는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이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재술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요즘 역전이 돼서 요새는 미국 금리가 더 비싸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한국에 계속 남아있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 자금이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채권 투자하러 온다던데 왜 금리가 더 낮은 한국으로 자꾸 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나갈까 봐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안 나가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죠. 예, 금리는 미국이 더 높지만 굳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그래도 앞으로 미국 돈 달러보다 더 많이 가치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을 연 5% 주는 종목보다는 배당을 1%만 주는 종목을 우리가 사기도 하고 아파트도 월세 얼마 안 나오는 아파트 기꺼이 사기도 하잖아요. 월세는 안 나와도 이 아파트는 위치가 좋아서 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은 이자 1%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채권을 사뒀다가 한국 돈 원화 가치가 오르면 그 수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환율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달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받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채권을 살 때는 아예 원화로 환전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 돈을 원화로 아예 바꿔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그 친구는 어차피 달러로 다시 바꿔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집 안 사고 전세를 살듯이 미국인 투자자들도 2년만 딱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2년 후에는 전세금 찾아가듯이 그냥 달러로 다시 찾아가는 그런 스와프 계약이라고 하는 걸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스와프 계약으로 들어오는 달러 자금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줍니다. 대접 잘해준다는 거죠. 우리 전세도 집주인들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때는 세입자가 들어오겠다고만 하면 아유 도배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전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듯이 요즘처럼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귀할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 달러 자금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줍니다. 요즘 외환시장에 달러가 왜 귀하냐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밖에다 묻어둔 달러 미국으로 갖고 오면 요 몇 년간은 세금도 깎아주고 혜택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요즘 달러가 귀하답니다. 그래서 달러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2년만 달러를 빌려주고 받게 되는 원화, 그거로 채권 투자를 하면 이자는 미국보다 좀 덜 받지만 그렇게 뒤로 따로 받는 프리미엄이 많아서 결국은 장사가 좀 된다고 해요. 이 프리미엄을 업계에서는 스왑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어린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끔은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죠. 사실 어린이날 아이들이 용돈을 받거나 세뱃돈을 받거나 하는 게 있으면 엄마가 저축해 줄게 하면서 가져가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엄마 통장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는 또 실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건 저러건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은 다들 하실 텐데 혹시 그럼 어떤 상품이 좋을지 어떤 상품은 피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통장 만들기 자체가 어려워졌다면서요?
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포통장. 범죄에 사용하는 그 대포통장 때문에 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뭐 월급통장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안 있으면은 가입을 뭐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아예 네. 수시 입출금 통장은 그렇고 뭐 적금 같은 거야 가입이 가능한데 돈을 넣어놓고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한 번 만들면 다른 은행에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A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줄래요 하고 가서도 이런저런 서류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가셔야지 또 두 번 네. 걸음 안 하십니다.
글쎄요. 그런 것도 있겠어요 요즘엔.
네.
그러면 뭐 어떤 거 할까요? 일반 예금이나 적금 이거 가입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을 텐데 네. 아이 이름이니까
예.
뭐 좀 좀 더 다른 거 그런 거 좀 고민이 돼요.
기왕이면 좋은 거 은행 가서도 예. 애들 목적으로 적금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요라고 하면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네. 뭐 행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뭐 장난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예쁜 뭐 캐릭터가 그려진 통장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많은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유아 금융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적금을 가입하면
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자 외에 만 원을 넣어주는.
에잉?
예.
그냥 돈으로 줘요? 만 원을?
만 원을 넣어줍니다. 적금 통장에다가 넣어주는데 이 만 원 정도면 에이 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라고 하더라도 한 10만 원씩 1년 동안 이자를 부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한 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아니,
요
아니 그걸 떠나서 예. 아니 만 원짜리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안 주워요?
죽죠. 예, 그러니까 요거 큰 겁니다. 요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 일단은 근데 하는 은행들이 많지는 않아요. 요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네.
두 개 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게 있고요.
예.
일단 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한번 가면은 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 다시요.
예.
말을 제가 더듬네 갑자기.
네.
영유아 금융 바우처?
네.
이거를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가면
예.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만 하면 만 원을 넣어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면 몇 살까지?
만 5세 이하입니다. 요게 이제 영유아에 해당이 되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신한은행이 하는 것. 그래서 네. 신한은행에 가시면은 여기서도 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만 원이죠.
어?
그러니까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2만 원은 버신 겁니다.
이것만 알면
예.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가서 일단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통장 만들면서 영유아 금융 바우처라고 만 원짜리 주는 거 있다면서요 하면 넣어준다는 거죠.
아, 거기 자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은요 예.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우측하단에 그 링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금융 바우처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아,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서?
네. 그런데 뭐 은행 가서 은행 직원한테 네. 해달라고 해도 요거는 해주는데, 뭐 미리 네. 하셔도 재밌고요.
예.
뭐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한은행 가면 홈페이지 혜택이라는 게 뭡니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네.
어린이 금융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만 원을 주는 상품들이 따로 검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검색 안 하고 그냥 신한은행 아무 지점이나 가서
나 그러셔도
적금
되고.
가입하고 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알아서 해준다는
예,
거죠?
예, 이것도 문의해가지고 예, 영유아 금융바우처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한다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야, 5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그냥 아이 데리고 은행만 두 군데 가면 2만 원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한 명당 2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럼 자녀 명의로 무슨 통장을 만들어서
네.
부모가 거기에 돈을 넣어주는
네.
그런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용돈 받은 거 뭐 알아서 저축해라라고 하면서 또 통장에 넣어주고 숫자 보여주기도 하고.
네, 뭐 세뱃돈 넣어주기도 하고요.
이게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막 주면 또 안 되지는 않나요? 이게 증여세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되게 넘어가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용돈 주면서 아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시는 부모님은 없을 텐데
예.
사실은 이 양육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용돈 같은 거 조그만 소소한 용돈은. 그런데 나중에 뭐 용돈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이나 아니면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도
네.
이렇게 어떤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규모에서는 뭐 증여세는 그렇게 부과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요? 금액이 딱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얼마까지 지원해주면 증여세를 안 냅니다라는 건 없지만 그게 상해 통념상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정도까지는 국세청에서 굳이 부과를 하진 않고
예.
대신에 자산을 진짜 이전해 주려는 목적으로 나는 이거 자녀한테 물려줄 거야라고 하는 목적으로 뭔가 증여를 해줄 때는
네.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신고를 해도 세금이 없고
10년간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10년 동안 2천만 원. 그리고 만약에 성년이 됐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예.
가끔은 저 보험 중에
예.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좋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특별한 것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른 보험이나 아이들 보험이나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남았으니까 긴 저축 뭐가 있어요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보험 상품이 장기 상품이니까 이걸 권하기는 하는데 어른들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나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네.
어른들 거에 비해서 안 좋은 단점이 있다면 이 어린이들용 교육보험에는 단순히 저축 기능뿐만 아니라 보장의 기능도 일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겠죠.
예. 근데 어른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그 보장의 기능이 굉장히 작은데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보면 뭐 아이들이 놀다가 어디 골절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골절 비용도 들어가고요. 수술비도 들어가고 입원비도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보장이 비교적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축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보장이 공짜라면 모르겠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10만 원씩 저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보장 비용이 한 5천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한 10만 원 저축해주는 느낌인데 사실은 9만 5천 원만 실제로 저축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사업비도 떼고 저축이
그렇죠.
되는 걸 테니까.
사업비 대략 한 10% 정도를 제하면 뭐 9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저축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예.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이렇게 이름 붙인 게 결국은 저축성 보험이군요.
예, 맞습니다.
매달 적금처럼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굴러가는 수익률은 은행보다 조금 높고
네.
그러나 매달 내는 돈 중에 떼어가는 수수료는 은행보다 많아서
엄청 많죠.
그래서 은행 적금보다도 그래도 이게 낫네 하려면 한 뭐 15년, 20년 이상.
훨씬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장의 비용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아, 예. 그렇겠네요. 특히 이거는 보험 또 들어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입하시는 이유를 보면 10년 후에 비과세 되니까 미리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네.
대신에 부모님 계약자,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에서 아이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시게 되면 그 비과세 요건이 10년을 다시 충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비과세 통장을 미리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가입을 결정하셔야
뭐 그냥
되겠죠.
어린이용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무슨 어린이 통장 이런 어린이 보험 이런 게 별로 특별한 게 없네요.
특별한
듣고
게
나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포장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 포장지를 씌워놓은 똑같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예 그냥 청약 통장. 집 살 때 필요한 청약통장 가입해주는 건 어때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통장이 일반 예적금보다 이자가 조금 높으니까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네.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예.
또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청약이죠. 이제 나중에 네. 아파트 분양할 때.
그래서 가입기간 길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게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 2년까지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5살에 가입해서 20살이 되거나 아니면 17살에 가입해서 뭐 20살이 되거나 해도 미성년 시기에 인정받는 기간은 2년.
네.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건 어차피 중간에 깰 수 없다면 한 15살쯤 됐을 때 하는 게 제일 낫다는 뜻이군요.
예, 그 정도쯤에 하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오늘은 어린이날 전후로 어린이에게 특별한 금융상품이 없는지 찾아봤는데 그게 제일 좋네요. 그 영유아 금융바우처.
예, 일단 확정적으로 2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요. 안 하실 이유는 없죠. 그런데 뭐 5세가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 못하는 거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